VOA 세계 뉴스입니다. 하산 로하니란 대통령이 22일 페르시마만 지역 내 외국 군대 주둔은 중동을 위험하게 처하게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제39주년 이란 이라크전 기념일을 맞아 테헤란에서 열린 군 열병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로하니 대통령은 외국 군대 주둔은 이란과 이란 국민에게 문제와 불안을 가져온다며 자체적으로 지역 내 안전을 보장하는 호르무즈 평화 구상을 유엔에 제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에 대해 중동의 무기를 그만 보내고 중동 지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석유시설의 무인기 공격을 받은 사우디아라비아에 추가 미군 파병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은 사우디 석유시설 공격을 이란이 주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크 에스퍼의 국방장관은 20일 이번 계획이 순수한 방어 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21일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우회하려는 시대로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런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은 불안을 야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콩이 22일 홍콩 국제공항으로 오가는 열차와 버스 운행을 제한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날 반정부 시위대가 국제공항을 마비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같이 조치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성명에서 시위대가 위조된 항공기 탑승권과 가짜 항공기 예약 정보 등을 이용해 공항 정사로 진입하려는 움직임을 포착했다며 시위대는 공항에서 멀리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전날인 21일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시위대가 경전철역 시설을 훼손하자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대응했으며 시위대 해산 과정에서 일부 시민을 체포했습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 일명 송환법 개정 반대로 촉발된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16주째 대규모 주말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캐리름 홍콩 행정 장관은 지난 4일 송환법 완전 철폐를 선언했지만 시위대는 경찰의 강경 진압에 관한 독립적 조사, 시위대 폭도 규정 철회, 행정장관 직선제 등 5가지 요구사항을 내걸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집트 주요 도시에서 20일 밤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는 수백 명의 군인과 경찰이 투입돼 최루탄을 쏘며 시위대를 해산하고 시위 참가자를 체포했습니다. 시위대는 밤새 주요 도시 거리를 행진하며 엘시시는 떠나라, 국민은 현 정권 퇴진을 요구한다 등의 글귀가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현지인권단체인 경제와 사회적 권리를 위한 이집트 센터 측은 21일 밤까지 160여 명의 시민이 가족이나 친지가 체포됐다고 보고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언론 매체들은 시위대를 테러 분자들로 규정하고 정부 전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번 시위는 추방된 이집트 사업가이자 배우인 모하메드 알리가 스페인에 머물며 엘시시 대통령과 군부의 부패를 비난하는 동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한 후 촉발됐습니다. 군인 출신인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 2013년 군부 쿠데타로 무함마르 무르시 전 대통령을 축출하고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탄자니아가 에볼라 발병과 관련한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밝혔습니다. WHO는 21일 성명을 내고 동아프리카의 나라 탄자니아에서 에볼라로 의심되는 몇 건에 대해 비공식적인 보고만 받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다르에스살람 지역에서 발생한 에볼라 의심 사망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탄자니아 내 여러 지역에 격리 수용돼 있다고 비공식적인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탄자니아 당국이 공식적인 자료 제공을 제한하면서 에볼라 위험 평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 지역은 에볼라 발병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한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가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천 명 이상 사망하면서 인근 국가들은 에볼라 확산 방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폭우와 강풍이 동반한 제17호 태풍 타파가 22일 오후 한반도 남단 제주도를 지나면서 제주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타파는 전날까지 고손 해역을 지나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발달해 최대 풍속이 시속 126km에 달합니다. 태풍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남부지역에서는 건물이 파손되거나 무너져 내려 부상자가 속출했으며 부산에서는 사망자도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도 타파의 영향으로 내일 새벽까지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현숙입니다. 곧이어 영화 동네와 인물 아메리카,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
미국 운송업체 페덱스에서 일하는 척 놀랜드. 배송 중 사고로 혼자 무인도에 표류해 4년을 보내는데요. 그가 죽은 줄 알았던 여자친구가 이미 결혼을 하자 그는 동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알겠어. 난 계속 살아갈 거야. 내일이면 태양이 떠오를 테니까. 파도에 또 뭐가 실려올지 모르잖아. 안녕하세요.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입니다. 오늘 함께할 영화는 2000년 미국에서 개봉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캐스트 어웨이입니다. 캐스트 어웨이는 조난자라는 뜻인데요. 톰 행크스와 헬렌 헌트가 주연을 맡았죠. 무인도에 표류된 뒤 그곳에서 살아가면서 탈출하는 과정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변 인물들도 비중 있게 등장하긴 하지만 영화 대부분은 톰 행크스의 1인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인데요. 무인도에서의 삶을 실감나게 담은 영화 캐스트 어웨이 지금 만나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인 양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시간에 얽매여 살아가는 남자, 척 놀랜드. 그는 국제 택배사인 페덱스 직원입니다. 여자친구 켈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지만 막상 중요한 시점에는 회사 일로 여유로운 시간을 가지지 못하죠.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켈리와의 로맨틱한 데이트를 채 끝내지 못한 그에게 빨리 말레이시아행 비행기를 타라는 본사로부터의 배송 호출이 울리고 둘은 연말을 기약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켈리에게 그녀의 사진이 들어있는 회중시계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는데요. 손에 꼭 쥐고 페덱스 전용 비행기에 오릅니다. 엄청난 악천후로 인해 착륙하기 직전 항로를 이탈해 태평양 바다에 불시착하는 사고가 나죠. 기내는 아수라장이 되고 척을 제외한 모든 승무원은 사망하는데요. 그의 몸을 때리는 파도, 눈을 떠보니 완전히 생지옥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해변과 무성한 나무, 높은 암벽,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에 떨어진 것을 알게 된 척은 그곳에서 생존을 위해 이전의 모든 삶을 잊고 차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며 외롭게 살아갑니다.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인도에서 원시의 생활로 돌아간 척은 그동안 바쁘게 살아오면서 잊어버렸던 소중한 행복의 기억들의 퍼즐을 되새김질하게 되죠.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된 상황에 마음 아파하는데요. 척은 치과 치료가 두려워 차일피일 미루다가 결국 무인도에서 극도의 통증에 시달리며 떠내려온 페덱스 박스에 담겨있던 피겨스케이트의 날카로운 날로 어금니를 때려 썩은 치아를 빼고 기절합니다. 무려 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고립된 섬에서 외로움과 두려움의 시간을 켈리에 대한 간절한 사랑과 배구공 윌슨과의 우정으로 버티던 척은 어느 날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떠내려온 알루미늄 판자 하나를 이용해 돛을 만들어 파도를 뚫고 섬을 탈출할 방법을 고안한 후 자신이 가진 모든 물건을 이용해 뗏목을 만들어 무인도를 탈출하는데요. 4년 동안 동고동락한 자신의 피가 묻은 배구공 윌슨, 그의 유일한 친구가 바다 저 멀리 떠내려갑니다. 생명선이 닿지 않아 윌슨을 놓치게 되고 척은 자신의 친구를 떠나보낸 데 절망감에 휩싸이죠. 그러다가 기진맥진한 순간 뗏목 옆을 지나가는 거대한 상선을 만나 극적으로 구조됩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켈리는 이미 결혼을 했고 마음을 정리하고 척은 자신이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준 뜯지 않은 유일한 페덱스 소포를 주인에게 직접 배달하러 갑니다. 화창한 시골 교회의 외딴 집에 도착하지만 집주인은 부재중이라 결국 만나지 못하고 그 대신 그 소포에 자신의 감사 메시지를 써서 남긴 뒤 돌아가죠. 작은 동네에서 나와 중간에 길게 뻗은 사거리에서 어디로 갈지 망설이고 있는데 트럭을 탄 한 여인이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죠. 개와 함께 사라진 그 여인의 트럭을 바라보며 척은 미소를 짓습니다. 방금 배경음악으로 들으신 곡은 영화 캐스터웨이 주제곡이죠. 캐스터웨이, 조난자였습니다. 앨런 실베스트리의 곡이었고요. 영화 캐스터웨이는 조난당한 한 남자가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통해 산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해답을 담고 있습니다. 살아남겠다는 의지와 배구공 윌슨이라는 특정 대상을 향한 우정, 그리고 이런 희망이 인간에게 얼마나 거대한 힘을 부여하는지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주인공 척을 연기한 톰 행크스는 4년간 무인도 생활을 표현하기 위해 20kg을 감량하고 수염을 기르는 등 대대적인 변신을 했고요. 이 기간의 촬영은 무려 1년이나 중단됐습니다. 오랜 표류 생활로 인해 수척해지는 모습을 실감나게 연출하기 위해서였는데요. 때문에 표류 초기까지의 모습을 찍기 전에는 톰 행크스는 오히려 살을 평소보다 더 찌운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끼니마다 초저칼로리 음식을 손바닥만큼 먹는 살인적인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영화 제작 기간 내내 주인공 척 놀랜드처럼 톰 행크스는 실제로 코코넛과 해산물만으로 버텼다고 합니다. 캐스터웨이는 영화가 제작되기 7년 전 톰 행크스가 직접 폭스사에서 가져온 정글의 척이라는 시나리오에서 기획된 영화라고 하는데요.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영화 캐스터웨이 앨범에 담겨 있는데요. 1984년 역시 같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죠. 영화 로맨싱 스톤 중에서 앨런 실베스트리의 곡 로맨싱 더 스톤 함께 듣고 오시죠. 영화 캐스트 어웨이, 조난자에서 주인공 척 놀랜드 역할을 맡은 톰 행크스는 무인도에 가게 됐을 때 가져가고 싶은 세 가지 물건으로 칫솔과 치약, 배구공 윌슨과 같은 친구라고 답했는데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명배우 톰 행크스는 1980년 공포영화 어둠의 방랑자에서 조연으로 데뷔했습니다. 이후 영화 빅, 스플래시로 얼굴을 알리며 1993년 개봉한 영화 필라델피아에서 에이즈에 걸린 변호사 연기로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게 되죠. 이듬해 톰 행크스는 포레스트 검프를 통해 2년 연속 아카데미 남우 주연상을 수상합니다. 그 이후 라이언 일병 구하기, 터미널, 캐치미 이프 유 캔 등의 영화에서 명배우의 저력을 과시하게 되죠. 그리고 영화 캐스터웨이 대부분을 혼자서 채우는 카리스마를 보여줍니다. 이 영화에서 무려 2시간 가까이 계속되는 무인도 장면에서 한 번도 배경음악이 사용되지 않았는데요. 홀로 산다는 것의 적막함과 외로움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캐스트어웨이를 연출한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은 고등학생 때부터 8mm 영사기로 자신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영화 1941의 각본을 맡으며 유명한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와 인연을 맺게 됩니다. 1978년 당신 손을 잡고 싶어로 데뷔해 로맨싱 스톤, 백투더퓨처 시리즈,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죽어야 사는 여자, 포레스트 검프 등 흥행과 평에서 모두 좋은 작품을 만들며 종횡무진 활약합니다. 영화 캐스터웨이는 피지섬에서 촬영됐는데요. 무인도에서 촬영하는 동안 중점에 둔 건 배우와 조명이었습니다. 톰 행크스가 척 놀랜드 역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조해주는 한편 그가 불을 피우는 장면 이전까지는 조명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요. 달빛을 이용해 거의 자연광에 가까운 형태로 촬영했다고 합니다. 촬영 장소가 무인도다 보니까 필름, 카메라 관리는 물론이고요. 직원들의 발자국 지우는 것도 고역이었다고 합니다. 사실적인 촬영을 위해서 실제로 섬에 있는 나무 몇 그루를 베어다 태웠는데요. 촬영이 끝나고 나서 태운 나무 한 그루당 세 그루씩 나무를 새로 심었다고 합니다. 촬영 장소였던 모누리키 섬은 피지의 마마누카 제도 중 한 섬으로 근처 리조트로 여행을 갈 때 꼭 들르는 유명 여행지가 됐습니다. 길이 1km, 폭 600m의 작은 섬으로 이 섬에는 어떤 시설도 없는 진짜 무인도입니다. 섬에는 모래 위에 쓴 캐스트 어웨이 섬이라는 글자 말고는 인공의 흔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요. 바다에서 표류하는 장면은 LA에 있는 세트장에서 촬영됐다고 합니다. 극중 놀랜드가 끝까지 개봉을 거부했던 소포에 과연 뭐가 들어있었는지 꽤 화제가 됐었는데요. 감독은 한 인터뷰에서 태양광으로 충전되는 위성통신 전화기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 영화를 통해 척 놀랜드가 다니던 페덱스는 인지도가 낮은 유럽이나 아시아 지역에서 막대한 홍보 효과를 누렸다고 하는군요. 노래 한 곡 듣고 옵니다. 이 곡은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1985년작 영화 백투더퓨처 테마곡이죠. 백투더퓨처, 미래로의 회귀 들어보시죠. 영화에서 주인공 척 놀랜드는 열혈 페덱스 직원인데요. 그럼 페덱스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페덱스는 미국의 운송업체로 페더럴 익스프레스의 약자로 정식 명칭은 페덱스 주식회사입니다. 하루에 약 320만 개 이상의 화물을 처리하고요. 전 세계 220개국에 40만 명 이상의 종업원과 5만 개 이상의 지역 사무소, 660여 대의 항공기, 4만 1천여 대의 차량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송을 의미할 때 페덱스를 동사로 쓸 정도로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죠. 페덱스는 우편물을 하루 만에 빨리 급송으로 보낼 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우편 방식에는 페덱스 외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UPS인데요. 국제 화물 운송을 주로 취급하는 세계적인 기업이죠. 본사는 미국 조지아주의 샌디 스프링스에 있고요.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나라에서 9만 1,700여 대의 차량, 500여 대의 항공기로 매일 평균 6,100만여 명의 고객에게 약 1,500만 건의 운송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미국 우정국의 소포 서비스가 있습니다. 미국 우정국은 미국의 국영 우편 사업체로 미국 헌법에도 직접 언급되는 몇 안 되는 연방정부 기관입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에 있고요. 상징은 파랑색이죠. 상징물은 독수리인데요. 1775년 펜실베이니아주 대표인 벤저민 프랭클린에 의해서 처음 제안돼 그가 초대 우정장관을 역임했고요. 1792년 미국 정부의 한 부서로 우정국이 만들어졌다가 1971년 우편 재조직법에 의해서 지금의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요즘엔 온라인 주문을 많이 하면서 배송이 더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아마존이 전에는 페덱스를 통해 배송하다가 자체 배송에 나서면서 관계가 정리됐죠. 과거에는 또 포니 익스프레스도 있었습니다. 조랑말 속달 우편이라고도 하는데요. 세인트 조셉에서부터 그레이트 플레인스, 로키 산맥, 시에라네 바다 산맥을 횡단해서 세크라멘토까지 우편과 신문, 소포를 배달하는 역마 택배 서비스였습니다. 조랑말 속달 우편은 역참 시스템을 이용해 이전에는 대서양 연안에서 태평양 연안까지 18개월이 걸리던 우편 배달 기간을 10일로 단축하게 되죠. 1860년 4월 3일부터 1861년 10월까지 운영됐고요. 1861년 8월 전신 서비스가 개시되기 전까지 미국의 동부에서 이제 막 새로운 미국에 주로 편입된 캘리포니아까지 연결되는 가장 빠른 통신수단이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1988년작 누가 로저 래빗을 모함했나 Who Framed Roger Rabbit 수록곡 중에서 들려드립니다. 영화 캐스트어웨이로 톰 행크스는 2001년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남우 주연상을 수상하고요. 2000년 뉴욕 비평가 협회상에서도 남우 주연상을 받게 됩니다. 2001년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는 남우 주연상과 음향상 후보작에만 오릅니다. 캐스트어웨이는 제작비 9천만 달러로 만들어져서 북미에서 약 2억 3천만 달러, 해외에서는 약 1억 9,600만 달러를 벌어들이게 되죠. 영화 캐스트어웨이는 결말부가 상당히 희망적이면서 감동적이라는 평가인데요. 표류가 끝나고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결말 지어진 건 아니고요. 그 뒤에도 삶은 남아있다는 걸 영화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이 마지막까지 갖고 있던 소포를 배달하고 나서 길의 끝에서 만난 여인. 사방으로 끝없이 뻗은 듯한 사거리 길과 지평선은 이런 암시를 드러내고 있죠. 영화 캐스트 어웨이를 본 관객들의 반응 살펴볼까요? 설명이 필요 없는 명작이다. 세기의 명작. 누가 고작 배구공이 사람을 울릴 거라고 예상이라도 했을까? 인간의 고독에 관하여. 윌스는 정말 효과적인 장치였던 것 같다. 이런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 대한 평론가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커먼센스 미디어 평론가는 이 영화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졌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감동적으로 탐구하는 영화입니다. 라고 평했고요. 엠파이어 평론가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는 자꾸만 망설이고 불만족스럽게 살아왔던 한 남자가 고립되면서 그의 삶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빠져들게 되는군요. 라고 평가했습니다. 노래 듣고 옵니다.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1992년 작품 죽어야 사는 여자 Death Becomes Her 수록곡 중에서 듣고 옵니다. 영화 캐스트어웨이 명대사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척이 개를 그냥 먹으려고 하다가 불을 지펴서 구워 먹으려고 온갖 애를 쓰는데요. 고군분투하다가 결국에는 불을 피우게 되죠. 그러자 유일한 친구 배구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윌슨, 내가 불을 지폈어. 내가 불을 지폈다고. 드디어 4년 동안 무인도에서 버티다가 척 놀랜드는 탈출을 감행하는데요. 4년이란 세월 동안 척 놀랜드의 유일한 친구였던 윌슨이 바다에 떠내려갑니다. 자다가 일어나 깜짝 놀란 척 놀랜드는 생명선을 달고 윌슨을 구하러 가지만 이미 멀리 떠내려갔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윌슨, 윌슨 팔이 안 닿아. 제발 돌아와. 미안해 윌슨. 이 장면에서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네요. 뗏목을 만들어 무인도를 탈출한 척 놀랜드가 탈수 증세에 시달리며 기절해 갈 때쯤 커다란 선박이 지나가다가 그를 발견해 생명을 구하게 되죠. 제자리로 돌아온 그가 예전의 여자친구 켈리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비행기를 타지 말았어야 했어. 그때 그 차에서 내리지 말았어야 했어. 이번엔 캐스터웨이 명장면 살펴볼까요? 마지막까지 간직하고 있던 택배를 봉투에 써있는 주소지로 찾아가 전달해주죠. 주인이 없어서 그는 봉투에 이렇게 써놓고 옵니다. 이 택배가 절 살렸어요. 고마워요. 척 놀랜드. 영화 동네. 오늘 들른 곳은 세상의 끝에서 시작된 한 남자의 진짜 여행을 담은 영화 캐스트 어웨이였는데요. 주인공은 인생의 고달픈 여행 속에서 진짜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게 되죠. 마지막 곡으로 영화 캐스트 어웨이 앨범에 담긴 곡이죠. 로버트 저메키스 감독의 영화 1997년 작품 콘택트 수록곡 중에서 들려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영화와 음악이 있는 곳 영화 동네 이운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에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김현숙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만 년 동안 살아온 아메리카 원주민의 땅과 삶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설적인 아파치족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로니모는 미국 남서부 오늘날의 아리조나주와 멕시코 일대에 퍼져 살던 아파치족이었습니다. 아리조나주는 면적이 30만 제곱킬로미터로 한반도보다 넓은 지역이죠.
이곳 아파치 인디언은 웨스턴 아파치, 치리카후 아파치, 메스칼레로 아파치 등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에는 이외에도 나바호, 푸에블로, 코만치 등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치리카후아 아파치였고 그 아래 규모가 작은 베돈 코헤족 사람이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추장은 아니었지만 이 지역으로 진출한 강력한 멕시코 군과 미국 군대에 맞서 30년 동안 자기 부족과 땅을 지키기 위해 싸운 전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제로니모는 1829년 6월 멕시코 노도뇬 캐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려서부터 천재적이라고 할 만큼 사냥에 뛰어났습니다. 베동코 해족은 8,000명이 조금 넘었습니다. 수는 적은데 이들은 많은 적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용맹이 뛰어난 이들은 자기들의 영역으로 침입해오는 적을 기습했습니다.
가장 큰 적은 멕시코군이었습니다. 그 외에 나바호와 코만치 등 다른 인디언 부족들도 위협적인 존재들이었습니다.
멕시코와 미국 군대는 그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고 힘없는 여자들과 어린이들이 희생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당시 멕시코 정부는 인디언들을 쫓아내기 위해 아파치족 아이의 얼굴 가죽을 벗겨오는 자에게 당시로서는 꽤 큰 돈인 25달러의 포상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런 잔인한 행위도 제로니모와 그 부족의 전투 의욕을 꺾지 못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불과 17살 때 네 차례나 기습을 감행해 큰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무렵 제로니모는 알로페라는 여성과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나 비극이 닥쳤습니다.
1858년 3월 제로니모는 동료들과 함께 물물 거래를 하러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는 동안 멕시코군 400명의 중대병력이 제로니모의 마을을 기습했습니다.
멕시코군 기습 소식은 공격을 피해 나온 한 소녀에 의해 아파치 남자들에 전해졌습니다. 제로니모는 와서 보니 어머니, 아내, 그리고 세 자녀가 모두 처참히 살해돼 있었습니다.
제로니모는 충격과 슬픔,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제로니모는 200명의 전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살해한 멕시코 군인들을 찾아 보복했습니다.
제로니모는 그 후 일생 동안 모든 멕시코인들을 원수로 여기게 되고 만나는 대로 공격을 가했습니다. 멕시코 정부에 대한 제로니모의 보복은 10년 동안이나 계속됐습니다.
1850년대가 시작되면서 적이 바뀌었습니다. 1848년 미국 멕시코 전쟁에서 미국은 멕시코가 차지하고 있던 광대한 영토를 점령했습니다. 여기에는 아파치 인디언이 살던 지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미국 남서부 지역에서는 많은 금이 발견됐습니다. 그러자 백인 정착민들, 광산업자들이 아파치가 살고 있는 지역으로 물밀듯이 몰려왔습니다. 이주자들과 아파치 사이에는 자연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아파치는 매복해 있다가 마차나 외곤 대열을 공격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치리카후아족 추장이며 제로니모의 장인인 코치스는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짐작했습니다. 사위의 행동을 염려한 장인은 제로니모에게 백인과의 싸움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백인들과 아파치족을 위한 보호구역을 설치하는 안에 합의했습니다.
얼마 안 돼 코치스가 사망하자 미국 정부는 치리카후아족을 밀어내고 지정된 인디언 보호구역에서 살도록 했습니다. 아파치가 대대로 살아오던 고장에는 백인 정착민들이 들어왔습니다.
보호구역에서의 삶은 일단 싸움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말라리아와 같은 각종 질병이 만연했습니다. 식량은 정부가 주는 배급에 의존했지만 일부 부패한 인디언 관리가 농간을 부리는 바람에 때때로 굶주림이 극심했습니다.
각종 금지 규정도 삶을 어렵게 했습니다. 제로니모도 4년 동안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느라 무척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다 추종자들과 함께 그곳을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해 여러 해 동안 미국 군대와 정착민들을 공격했습니다.
미국 군대는 여러 차례 제로니모 전사들을 보호구역으로 몰아넣었고 인디언들의 탈출은 반복됐습니다. 제로니모는 전투 중 세 차례나 항복을 했다가 다시 싸우곤 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매우 공격적이기도 하고 붙잡기도 어려운 인물이었습니다. 1885년 미군은 5천 명이나 되는 병력을 동원해 제로니모와 약 150명의 아파치 소탕전을 벌였습니다.
이 싸움은 제로니모 세력과의 마지막 전투가 됐습니다. 수적인 열세와 절망에 빠진 인디언들은 결국 항복을 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1886년 여름, 미군의 넬슨 마일스 장군은 애리조나주와 뉴멕시코주 경계지역의 포트 부위 기지에서 제로니모의 항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항복한 마지막 치리카후아 아파치였습니다.
그 후 여러 해 동안 제로니모와 그의 집단은 전쟁 포로가 돼 여기저기로 이송됐습니다. 처음에는 플로리다주, 그 다음에는 엘라베마주,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클라호마주의 포트실 기지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포로로 전전한 세월은 27년이나 계속됐습니다. 제로니모는 군기지의 통제지역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도가 됐습니다.
제로니모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파악하기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토착 인디언의 삶을 지키기 위해 투쟁한 위대한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아파치족을 포함한 또 다른 사람들은 그가 지나치게 고집이 세고 무모하게 사람들의 목숨을 위험으로 몰고 간 사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로니모와 치리카후아 인디언들은 감시 속에 살았지만 과거의 적인 백인들로부터 일종의 영웅 대접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정부도 제로니모를 여러 공식 행사에 등장시켜 미국의 인디언 정책이 성공했음을 과시했습니다. 각종 전시회에도 등장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제로니모를 보러 모여들고 그의 사진이나 화살을 사갔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그의 옷에 있는 단추를 뜯어가기도 했습니다. 그 바람에 제로니모는 야권에 돈을 만질 수도 있었습니다.
정부의 인디언 문제 담당국은 1905년 띠오더 루즈벨트 대통령의 취임식장에도 제로니모를 초대했습니다. 제로니모는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자기 부족 사람들을 애리조나의 고향 땅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로니모는 글을 쓸 줄 몰랐지만 구슬로 자서전을 남겼습니다. 그 이야기는 1906년 제로니모의 삶의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출판됐습니다.
제로니모는 1909년 2월 저녁에 말을 타고 가다 떨어졌습니다. 다친 몸으로 추운 밤을 밖에서 세운 제로니모는 다음날 친구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일단 군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의 건강은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낙마한 지 6일 만에 결국 그는 조카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습니다. 여전히 전범 신분인 채 임종을 앞둔 그는 침상에 누워 이렇게 후회했습니다.
나는 결코 항복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 나는 최후의 일인이 될 때까지 싸워야 했다.
그가 묻힌 곳은 포트스힐 기지의 인디언 묘지. 그곳은 전범으로 잡혀있다 고향을 그리며 숨져간 다른 아파치 인디언들도 함께 묻혀있는 묘지였습니다.
제로니모가 사라진 후 미국에는 그에 관한 수많은 출판물, 영화, 다큐멘터리,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제로니모라는 명칭을 한 군부대도 등장했고 공정대원의 훈련에서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릴 때 제로니모를 외치기도 합니다.
네, 무섭지 않다고 소리를 치는 거죠. 네. 미 해군 함정에도 제로니모호가 있었고요. 미국 남서부에는 그의 이름을 딴 도시가 세 군데나 있습니다.
비록 죽고 죽이는 역사의 비극이었지만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을 지키려 애쓴 제로니모는 용맹의 상징으로 미국인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습니다.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아메리카 원주민 아파치 인디언의 투사 제로니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
안녕하세요.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서 미국의 문화를 들여다보는 미국, 미국 문화 속으로의 도성민입니다. 세계 80여 개 나라, 850여 개 도시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우버라고 불리는 자동차 서비스가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언제나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자동차를 호출할 수가 있고 내 자동차로 여유 있는 시간에 손님을 태워서 돈을 벌 수 있게 돼 있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가 여러 회사를 통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름이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오늘은 미국에서 시작돼 세계 주요 도시인들의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우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움직이는 새로운 개념의 택시 문화, 우버.
멀리서 자동차가 다가옵니다.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화면에는 호출한 자동차와 운전자, 또 도착 예정 시각 등의 정보가 떠 있고 승객은 차량 번호를, 운전자는 승객의 이름을 확인하면서 우버의 운행이 시작됩니다. 승객이 가려는 목적지는 이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운전자의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스마트폰 길찾기 앱에 전달돼 있습니다.
Enter your destination and your driver will know where you're going once you get in the car.
시간과 도로의 정체 상황을 감안한 목적지까지의 요금도 승객의 동의와 함께 탑승 전에 이미 신용카드로 결제가 된 상태입니다.
If you have a promo code, enter it here. Nice. $20 off my first ride. And request.
승객은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스마트폰을 보면서 자동차의 움직이는 경로를 볼 수 있고 예정 도착 시간 등의 정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전송할 수가 있습니다.
Enjoy your ride.
불과 10년 전만 해도 세상에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자동차 문화. 요즘 미국 사람들의 일상 속에 아주 가까이 들어와 있는 우버라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여다보시죠.
Right, right. Uber and Lyft are both new taxi services that use an app.
우버는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당장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과 가지고 있는 자동차로 여유 있는 시간에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이 만나도록 해주는 아주 편리한 택시입니다. 원하는 곳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콜택시 같은 개념의 자동차가 바로 우버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이 우버 서비스가 시작된 지 6년 만인 2015년에 전 세계 주요 도시를 누비는 우버 차량이 승객을 태운 누적 합계가 무려 10억 번을 기록했고 6개월 뒤에는 20억, 2017년에는 50억 번째를 넘어서는 등 우버에 대한 사람들의 호응은 기록에 기록을 더하는 놀라운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가 있으니 공급도 자연스럽게 더해지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의 원리죠. 우버를 시작으로 리프트라는 이름을 단 회사도 생겨났고 이 우버를 도입한 다른 나라에서도 또 다른 이름의 업체들이 생겨나는 등 기존의 택시업계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격한 파업이 이어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버의 탄생.
자, 우버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우버는 10년 전인 2009년 캘리포니아의 한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했던 트래비스 켈러닉이라는 사람과 공동창업자 가렛 캠프 씨가 눈 오는 밤 프랑스 파리 도심에서 택시를 타기 힘들었던 고생에서 착안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휴대전화에 단추 한 번만 누르면 부를 수 있는 그런 택시가 있으면 어떨까? 거리에 수많은 자동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자동차들이 모두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운전자, 택시가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우버 사업의 시작이었답니다. 물론 이들의 생각을 현실로 만든 것은 인터넷을 가동하는 기반의 한 축이죠. 구글의 위성 지도와 인터넷상에서 요금을 계산하고 또 보수도 받을 수 있는 전자상거래 체계를 접목할 수 있었기 때문이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고도, 그러니까 우버 운전사가 돼보겠다고 참여한 7,500만 명의 운전자를 기반으로 택시 이상의 영업체계 우버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겁니다. 또 승객이 우버 이용 후에 운전자를 평가하고 운전자도 승객을 평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어서 서로의 평점을 보고 빠르고 안전하게 우버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한 것도 기존의 택시와는 다른 점입니다.
나는 우버 운전사.
I like to start in the morning, like around 6:30 in the morning to, you know, when, because everybody's going to work around.
친구의 권유로 우버 운전을 하게 됐다는 남성입니다. 남미 온두라스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지 16년이 됐다는데요. 다른 일을 하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여유 있는 날에 우버 영업을 하고 있답니다.
It depends because I only work like 3 or 4 days because I still do some other things on my own. But when I work like 8-10 hours.
하루에 8시간에서 10시간, 주말에는 20명에서 25명 정도의 손님을 태우고 수입은 한 달에 많게는 $4,000까지 올려본 적이 있다고 하네요.
A month, I would say between, it depending on how many hours you work, you know, it can be from $1,000 to $4,000 a month.
Around 4 months, only 4 months. Because I am only 1 year in USA. No, I coming with my family. My family was here.
우버 영업을 한 지 4개월이 됐다는 이 사람은 미국에 살고 있던 가족의 초청으로 1년 전에 에티오피아에서 이민을 왔답니다. 역시 다른 일을 하면서도 틈틈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우버 운전사가 됐다고요?
Monthly?
Yeah.
900 to 1000. You work more, you'll get more. Independent of my work, because I have another work.
일하는 시간에 따라 수입은 크게 달라지지만 하루에 서너 시간 정도 운전을 하면은 한 달에 적게는 $900, 많게는 $2,000 정도의 수입이 생긴답니다.
Oh wow, that is no way to compare. You know, there's no way to compare Uber to taxi because Uber is very manageable. It's so easy to manage.
역시 우버를 부르는 사람도 우버를 운전하는 사람도 모든 것이 편리하게 진행되는, 그러니까 스마트폰 하나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우버의 장점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버의 영향, 우버의 변신.
하지만 우버로 편리해진 사람들만큼 우버 때문에 불편한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서울에서는 우버 영업이 정부로부터 허가도 없이 돈을 버는 불법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서 택시업계에 거친 파업을 불러왔습니다.
The taxi strike by thousands of drivers across.
프랑스 파리에서도, 영국 런던과 이탈리아 밀라노 등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도 격한 시위가 이어졌었는데요. 하지만 사람뿐 아니라 애완동물을 태워주는 우버펫.
Delivering with Uber Eats.
식당에서 음식을 배달해주는 Uber Eats. 운전자 없이 움직이는 무인 자동차 우버 개발.
The first peg of Uber Air is called Ubercopter.
헬리콥터를 이용하는 우버콥터, 우버 에어 서비스 등 사람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다양하게 또 획기적으로 변신을 이어가고 있는 우버. 지난 5월 뉴욕 증권시장에 상장된 세계적 기업 우버의 경제 시장 가치는 2019년 현재 720억 달러입니다. 미국 문화 속으로 도성민이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2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9320, 12045, 1208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은 휴대전화, 모바일 사이트를 통해 여러분 곁으로 더욱 빠르게 다가갑니다.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 www.voakorea.com 빠르고 정확한 세계 소식 VOA 모바일 사이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뉴스 포커스와 미국 문화 속으로가 방송됩니다.